그 다음에 뇌졸중이죠. 노인 질환 중에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안 했으면 싶은 게 뇌졸중을 안 알았으면 싶죠. 그죠? 뇌졸중. 이 뇌졸중은 결국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혈관성 치매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뇌졸중이잖아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나중에 바로 이런 치매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뇌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반신마비가 오든가 전신마비가 오든가 말을 못하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뇌졸중의 정의는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뇌 손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것은 뇌출혈, 이렇게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입니다. 증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뇌졸중을 우리가 예전부터 중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풍. 그래서 원인은 뭐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 노화가 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집에 병은 가족력이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력은 곧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중풍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후대들도 굉장히 이걸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혈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을 과거에 조금 알았을 경우에도 이런 병을 알았을 경우에도 뇌졸중도 뇌경색이 생길 때도 뭐 아주 요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간 그냥 어지럽다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그 혈관 가지가 막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막히면서 나중엔 또 큰 데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큰 게 막혀버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자다가 사망하거나 터져가지고 뭐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으로 실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비만하거나 이런데 노인들은 뭐 비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젊어서 비만인 경우에도 젊었을 비만이 되면 어떡해요? 만성질환이 성인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체중 관리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고지혈증을 예방해야 되는데 다 고지혈증 하면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이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잘 오기 때문에 무서워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막 조절하려고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정상들은 대표적으로 운동 장애가 있죠. 반신마비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잘 걷거나 이런 걸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각 장애가 있습니다. 마비가 오는데 운동만 못하는 게 아니고 감각에도 뭐 만져도 감각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위에 따라서 언어장애가 옵니다. 언어장애, 그걸 말을 못하는 경우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큰 게 막혀버리거나 또 터졌을 때 빨리 대처를 안 하면 의식장애가 와서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뇌졸중의 증상 네 가지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요 크게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증상을 보면 여기 11가지가 나와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반신마비. 자, 좌측 내과, 좌측 뇌혈관이 막히면 어느 쪽에 마비가 오겠어요? 오른쪽에 오죠. 예, 반대쪽에 옵니다. 내가 왼쪽을 못 쓰면 뇌는 오른쪽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손상된 뇌의 반대쪽 사지가 마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면하부, 안면에도 이렇게 반 날아서 마비가 오는 거죠. 전신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뇌관이 손상돼 있을 땐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뇌 구조 있죠. 그림 194페이지 보시면 손에 그 옆쪽으로 이렇게 줄기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목 뒤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그 줄기처럼 돼 있는 게 있죠. 그죠? 요게 뇌관. 여기가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못 쓰면 아, 이게 뇌관이라는 데가 문제가 됐구나. 몰라도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게 중간에 이래 있죠. 그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반신감각장애 이거는 이제 반신마비가 오면서 감각장애도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만져도 뭐 만지는 줄잘 모르죠. 그죠? 찔러도 아픈 줄 모르죠. 그래서 감각이 소실되거나 아주 그냥 이렇게 찔러갖고는 잘 모르고 아주 세게 있잖아요. 막그뭐 자극을 주면 조금 뭔가가 누가 건드린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우리가 흔히 노인들 때 4살이 4살 나이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감각장애잖아요. 이거나. 예, 감각 이상이죠. 그 다음에 언어장애는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에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에는 어느 쪽이 마비가 오죠? 우측이 마비가 오죠. 그래서 우측이 마비되면서 말을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은 실어증이 생깁니다. 좌측 뇌가 손. 왜냐하면 이쪽에 언어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중추가 같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글을 뭐쓸 수도 없고 못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읽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입 주위의 근육이 다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성대나 또이 목구멍 안에 성대나 입술이나 이런 게다 마비가 돼 버려 가지고 발음이 잘안 돼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뭐 손상을 약간만 이렇게 입었을 때도 말을 제대로 못해요. 굉장히 말을 하긴 하는데 은울하게 하죠. 그래서 으, 부, 뭐 이렇게 발음하니까 은지, 번지 뭐잘못 알아듣죠. 그다음에 두통이나 구토는 이런 증상의 전구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일 수 있어요.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오심구토라고 하죠, 그죠? 속이 막 메스꺼리면서 구토를 하고 그러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그죠? 이럴 때는 혹시 뇌졸중이 아닌가? 혈압 재보면 이때 혈압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더 이제 심하면 의식 장애가 오죠. 혼수 상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지럽죠. 어지러운 거는 아주 초기 증상입니다. 손에가 손상됐을 때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하고 같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보면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걷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은 항상 이 손의 손상 때뿐만 아니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여하간 전구 증상이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뇌졸중에. 그다음에 운동실조증. 손에 이렇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비틀거리고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해도 정확하게 잘못 잡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비가 오니까 정확하게 못 잡잖아요. 컵을 잡으려다 컵이 안 잡히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잡을 때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 제가 물 먹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턱 손에 안 잡히고 턱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어지럽고 이런 거는 뭐 평소에도 약간 그랬는데 싶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력장애도 있습니다. 시력장애는 물체를 이렇게, 자, 볼펜을 이렇게 보는데 이 볼펜이 하나인데 지금 두 개로 보이시는 분 있어요? 볼펜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복시라고 하죠. 그죠? 이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째 저기를 보는데 지금 똑같이 밝은데 내가 보는 요 앞쪽은 밝은데 이쪽은 왠지 자꾸 어두워 보이는 거죠.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거. 그 시야가 좁아지죠. 그 다음에 삼킴장애. 연하곤란이라는 거잖아요.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잘안 넘어가는 삼키는 게잘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뇌졸중이 이제 나중에 치매로 이행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뇌졸중이 있어도 반신마비돼도 정상 생활을 그냥 했는데 그죠? 일상 생활은 했는데 갑자기 동작이 더안 되면서 대소변도 실금하고 그죠? 그다음에 막 감정이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조절이 잘안 되고 화도 잘 내고 이런 경우면 치매가 아닌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뇌졸중이 오면서 이런 경우에는 아 혈관성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의료진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치료가 좀 뇌졸중이 치료되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가 즉시 안 되고 계속 그냥 넘어가게 되면 집에 있다 보면 이제 병원에 있으면 빨리 하는데 오늘 집에 와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자기가 짜증이 나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냥 치매로 그냥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나 예방은 대개는 약물요법 이것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약물요법을 우선에 제일 빨리 해야 되죠. 혈관이 막혀서 가면 우리가 혈전 용해제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가면 유로키나제라는 약을 이제 넣어서 해주면 혈관이 막혔던 혈관이 이렇게 뚫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4시간 이내에 가야 돼요. 뇌경색이 생기고 4시간 이내 이게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가면 큰 병원들이 심내혈관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딴 병원 가시면 안 되고 바로 그걸로 가셔야 돼요. 심내혈관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병원이 우리가 여기 대구하고 경북의 권역 심내혈관센터잖아요. 그죠? 대구 경북에서 생기는 심내혈관 질환에 어려운 환자들은 다 지금 경북대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통 하죠. 그죠? 하는데 가면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응급실 패스트 트랙. 이거는 다른 거를 거치지. 가면은 우리가 접수하고 뭐 와서 혈압 재고 그죠? 뭐 병력 조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턴 와서 묻고 그다음에 또 레지던트 와서 묻고 간호사가 묻고 또 교수가 와서 묻고 뭐, 묻다가 볼일다 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 화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 뇌졸중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곧바로 해가지고 바로 가서 사진 찍고 뭐 접수는 뭐 다른 사람이 뭐 뒤에 하더라도 바로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단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예? 예? 예. 무슨 증상? 마비 증상. 예. 어떤 마비? 예. 예.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진단을 받아봐야지.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내 혈관이든 어디든 혈관에 문제가 지금 있어서 그런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저릿저릿하고 그죠? 그다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이게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에 기왕력이 뇌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같으면 빨리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더 검사를 해보거나 약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거 아니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또 해봐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정강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하여튼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무조건 어지러우니까, 어지럽고 지릿지릿하고 그죠? 나중에는 마비도 오죠.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움직이고 이런 게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우리 제가 어제 이제 뭐막 이제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막 이쪽 팔이 자꾸 아픈 것 같아요. 뭐 중풍이 올라가나 뇌졸중이 올라가나, 다리도 뭐 이쪽 불편한 것 같고. 근데 잡으니까 잡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구나. 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갖고 뭐다 때려치우고 있잖아요. 운동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대구에 나갔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 수속모세 가가지고 한세 바퀴 도니까 한 9,000보 되더라고. 그 수속모세를 세 바퀴 도니까 9,000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조금 그런 거 하고, 그래 오늘 제가 목표 10,000보를 채웠어요. 이제 오늘 지금 한 12,000보 될 거예요, 집에까지 가면은 또.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걷고, 또 혼자 걸으니까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되죠, 그죠? 정리하고. 처음에는 첫 바퀴 돌땐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했어. 안 해서 좀 어려웠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제 이러니까 좀 힘이 막 생기면서. 우리가 걸어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러면 어때요? 손도 막 뿌듯해집니다. 손이 좀 붓는 것 같이, 손이 좀 뿌듯해지고, 그죠? 다리에도 허벅지에도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 그래서 혈액순환이 그만큼 말초까지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웃는데 다리만 운동하는 것처럼 팔도 다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순환이 잘 되고 좋은 운동이죠. 약물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운동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쓸수 있다. 그때 가야지. 10시간 넘어서 가면 혈전용해제 못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정상 있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지금 된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 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약을 먹던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불편하면 이거 재발된 거다 생각을 하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혹시나 약을 끊거나 이렇게 임의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병원에 가서 항상 진찰을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약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뭐 바꾸든지 중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와가지고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뇌출혈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하면 뇌가 이렇게 피로 고여가지고 뇌가 붓게 되거든요. 뇌부종이라고 하죠. 뇌부종이 있으면은 굉장히 생명이 위급하죠. 이때는 응급수술 하잖아요. 수술해도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에 따라서 빨리 하면은 좀 생명을 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이런 것들은 뇌출혈의 전구 증상이다. 그죠? 요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빨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죠. 가서 아니면 괜찮고, 혹시 아니면 어쩌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면 좋죠, 뭐. 그죠? 병원을 가능하면 이거를 처치할 수 있는 병원에 또 옮기고 이런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개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을 가는 게 낫죠. 경북대병원뿐만 아니고 대학병원들은 다할수 있으니까 가능해서 좋죠. 그러니까 권역 심혈관 센터가 있고 지역도 심혈관 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 꼭 심혈관 센터는 지금 권역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국가에서 너가 아무리 힘든 환자 와도 너희는 책임지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하도록 막 반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장비나 이런 것들도 많아야 되고 인력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병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순환기 내과나 아니면 신경과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신경외과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따로 해놓은 거예요. 의사도 다 따로 있어요 거기에 소속된 의사들이. 그래서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잘안 안락해서 국가에서 이 뇌졸중이나 그다음 심장질환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되니까 의료비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건강 그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치료하자 해서 이런 협진제도 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대학 다른 병원에 종합병원에는 가면 다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대학병원에 의료진이 좀 충분한데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반신마비나 이런 그 근육 위축, 허약 이런 것들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진단받는 순간부터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출혈 있고 이런 사람은 운동 못 시키잖아요.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수동적인 운동부터 시켜주죠. 좀 회복할 동안에는 다리를 이렇게 폈다, 오그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시켜주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의식이 깨어나고 좀 어느 정도 그 되면 바로 재활요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꼭뭐 재활의학과에 가서 뭐그 물리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병실에 있을 때도 어때요? 다리를 이렇게 폈다가 오그랬다가 손을 뭐 손을 이렇게 좀 폈다가 오그랬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자 재활요법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재활요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운동을 계속 시켜줘야 관절이 안 굳어요. 안 그러면 관절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뭐 아무리 좋은 의사나 아무리 좋은 시설에 모셔가서 한다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돌아오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운동들은 옆에서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하고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서서히 일어나도록 천천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삼키는 게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은 이게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이때 음식을 먹으면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을 줄이면 어떻게 아주 소량씩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줘야 되죠. 근데 가능하면 좀 뻑뻑하게 해주는 게 삼키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폐로흡입이 되면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흡입이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우리 앞에 있죠. 폐렴이 되죠, 그죠? 예, 흡입성 폐렴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생명에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뇌졸중의 전구 증상 있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말을 잘 못하는 경우. 또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넘어지는 건 뭐죠? 한쪽이 마비가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쪽 힘이 없으니까 자꾸 글로 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경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거. 복시죠. 그죠? 갑자기 벼락치듯이 심한 두통이 오는 거. 머리가 막 갑자기 크고 하면서 속이 메시껍고 막 구토가 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의식 장애가 있을 때는 어때요? 가만히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기다려도 안 깨나죠? 나중에 가가 깨워도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심하면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전구증상.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기억해 놔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 재능을, 그죠? 전문적으로 좀 사용하게 할수 있기를 바라지만, 첫째는 내 건강이 최고예요. 내 건강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돌봐주죠. 근데 내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나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람들도 좀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파킨슨 질환.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손막 떨고 입막 떨고 이런 사람 혹시 봤어요? 예전에도 드물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심한 사람을 보기는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쓰거든. 약을 쓰니까 좀 덜한데, 지금도 가만히 있을 때 떨어요. 일할 때는 안 떨고, 가만히 있을 때 손을 막, 손가락을 막 뜬다든지, 입이 자꾸 실룩실룩실룩 한다든지. 특징, 예, 맞아요. 특징적인 정상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보면, 일을 할 때는, 뭔가 일을 할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쉬고 있으면 떨려요. 쉬고 있으면 막 입술이 실룩실룩하고, 그 다음에 눈도 뭐 이렇게 깜짝거리는 사람도 있고, 특징적인 손가락을 많이 떨어요. 손가락. 이 파킨슨 질환.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중추신경계, 그죠? 머리. 중추신경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아주 서서히 되면서 퇴행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퇴행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걸 우리가 퇴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했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안 나와서 그렇다. 도파민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막 화를 잘 내고 흥분 잘하고 막 이렇거든요.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또 너무 안 나오면 이런 파킨슨 질환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생기는 질환이 파킨슨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중뇌가 이상이 와가지고 이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에 장애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염색체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파킨슨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파킨슨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병을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파킨슨 병이라는데, 옛날에 파킨슨 씨병 이렇게 했어요. 파킨슨 씨병 막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파킨슨 병 하기도 하고 파킨슨 질환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중금속 중독되거나, 중금속에 중독되거나 약물 중독이 있어서 이게 원인이 돼서 파킨슨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독되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뇌에 영향을 줘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다발성 신경계 위축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런 병이 생겼을 때도 파킨슨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정상은 사람 표정이 없어져요.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싫은지 좋은지 뭐 그런 표정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작이 아주 슬로우 모션이죠. 느려집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막 굳어지잖아요. 근육이 굳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쉬고 있을 때더 떨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가만히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손을 막 들고, 그죠? 뭐 일하고 막 자기가 어디 집중해가 뭘 하면 괜찮아요. 그런 게 표시가 잘안 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만 진행될수록 집중도 안 되고 이제 근육도 경직되고 이러니까 뭔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걸리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자세 있죠.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꾸부정하게. 예, 가는 것도 똑바로 걷는 거는 그래도 갑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래 막 자세는 아니 가는데 아니요 이거는 자세를 변경시키가 옆으로 갑자기 변경시키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보면 예. 예. 그러니까요. 바로 걷는데 예. 옆으로 가는 게 똑바로 이게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다 갑자기 우리가 돌려서 이렇게 바로 못 간다는 거지. 아주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가면. 그러니까 예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가는데 본인이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걸잘 못한다고요. 제 말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앞으로 가는데 본인이 근육이 경직이 되고 막 이러니까 똑바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걷다가 예.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세가 자꾸. 자세가 이렇게 되니까 똑바로 못 걷어. 이래 엉덩이 쑥튀 나오고 그죠? 막 이렇게 된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리 똑바로 막 이리 가는 사람을 옆으로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돌려라고 몸을 돌려라 못 돌린다는 거지. 예. 안 잡히지?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자세가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어깨는 처지고 고개는 숙이게 땅바닥을 보게 되죠, 그죠? 얼굴이 무표정하고 몸을 앞으로, 몸통이 자꾸 앞으로 굽어지죠. 그리고 관절이라는 관절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굴곡이 돼, 경직돼 가지고 이거를 마음대로 우리 관절 마음대로 움직여 돌든지 우야든지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손은 많이 떨리고. 그 다음에 상체가 자꾸 앞으로 기울어지니까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작이 이제 느려지고, 그 다음에 뭐, 누구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또잘안 돼요. 이래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볼락하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그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병에 걸리니까 진짜 문제더라고요. 진행이 빨리 되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축자사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진행이 그래도 약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약은 주로 도파민이라는 약을 줘요. 가면은 신경과에서 이그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뭐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늦춰주는 약을 쓰는데 도파민 성분이 있는 약들을 대부분은 써요. 쓰는데 이제 본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볼 때왜 그래 그러십니까?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아무리 똑바로 가고 싶어도 본인은 또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자세가 자기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많아지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들 중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 받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자세 반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반사적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탁 우리는 바로 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잘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다른 또 손상을 많이 입게 되고 막 이렇죠. 그죠? 그다음 통증도 너무 심해요.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통증이 심해요. 완전 근육 경직대가 있어 있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근육 경직된다 하는 게 이렇게 굳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증도 굉장히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잠을 잘못 자죠. 잠도 잘못 자고 그다음 잠잘 때도 자세를 나중에는 막 자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래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하고 막 바로 눕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가 지금 한 7, 8년 됐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거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만날 때도 이제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뭐 이렇게 어디 그 이렇게 만나는 장소까지 태워주면 자기가 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다음 뭐한 두세 달 넘으니까 그만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면은 두세 사람 부축해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앉는 게 이런 게 어려우니까 항상 만나는 자리도 이런 입식 의자가 있는 데라 해야지 되고. 그럼 우리가 그 친구를 자꾸 밖으로 불러내야지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또 움직이고 본인이 좀 이런 활동을 해야지 덜 외롭고 그죠. 그러니까 가끔은 막 울고 그러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런 게 덜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계속 자기 집 가까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집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침대도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려우니까 막 철봉 같은 걸 하나 매달아 가지고 그걸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동용 변기를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 친구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지금은 거의 이제 바깥 외출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또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데 이제 완전히 뭐 휠체어를 타고 그냥 움직여야 될 정도로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또 서서히 이 친구도 약을 다 먹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데 앉아서 하는 이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운동하는 거는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초기에 운동을 좀 많이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운동을 자꾸 해야 돼요. 죽자 사자 운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느려지고 조금 호전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광 근육이나 이런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굳어지기 때문에 소변도 진짜 편하게 못 보죠. 못 보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자존감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주 막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많아지고 그죠.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꾸 폐를 끼치게 된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또 화가 나요. 왜 자기만 이런가? 친구들이 가잖아요. 너희는 다 이래 잘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런 놈아? 나는 누구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런데 왜 나만 이렇게 벌 받는 것 같냐고 막 이렇게 또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사고 자체가 생각하는 이게 자꾸 느려져요. 생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치매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치료는 약물요법을 계속해야 되죠. 약물요법을 하면서 운동을 또 해야 돼요. 관절 운동. 근육이 더 이상 경직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현재 굳었더라도 그게 좀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마사지라든지 그죠? 이런 그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운동. 그래서 요새 보면 유튜브 같은 데도 이 파킨슨씨 병을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면 항상 그 TV에 연결해 놓고 그 스트레칭 하는 거를 자기가 따라 하려고 애는 쓰는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래, 혼자서. 그래서 옆에서 막 친구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 그러고 막 같이 서가지고 이제 하면은 좀 같이 따라오는데, 그이 친구도 이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있는데 보면 그냥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와가 캐갖고는 잘 못해. 안 하고 너무 아프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절이나 근육이 안 굳어지도록 계속 좀 운동을 시켜주는 거, 스트레칭하고 관절을 이렇게 돌려주거나 이런 운동을 하는데, 돌리는 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죠? 못 돌려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한쪽으로는 안 돼요. 또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양쪽이 다 돼야 이렇게 걸을 때도 뭐 넘어질락 하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한쪽으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볼 때는 혹시나 이제 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나 이런 게 받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왜냐하면 몸이 균형을 못 균형을 못 잡고 이제 자꾸 비틀비틀 이렇게 가거든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니까 주변에 뭐 받치거나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치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이 이런 분들한테 웃음요법이 필요해요. 많이 웃도록, 크게 웃도록 해주는데, 왜냐하면 입술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입 주위의 근육을 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얼굴 근육이 다 굳어지기 때문에 표정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많이 웃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닌 자세가 와 그렇노? 막 이런 거 굉장히 자존감 상하거든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든 뇌졸중이든 파킨슨이든 다 우리가 좀 따뜻하게, 그죠?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정서적인 어떤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줘야 돼.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건망증이나 아유 그거 기억 못해요, 방금 했는 건데, 우린 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그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자들을 보면 답답해 죽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몰라가 답답한 거예요. 방법을 알아도 이 사람한테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안 하다가 이거 앉혀주고, 그죠? 업어다가 앉혀주는 게 오히려 편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관절을 쓰나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딱딱한 데는 뭐좀 부드러운 걸좀 깔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안 되면 결국 와상 상태, 와병 상태, 누워 지내는 상태가 되잖아요, 침대에. 와상 상태가 되면 뭐가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피부계 할 때. 당뇨병이, 참 당뇨란다, 욕창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욕창이 안 생기도록 체위 변경을 좀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가 이렇게 못 움직여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마비된 쪽으로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건강한 쪽으로만 계속 눕혀줘요. 건강한 쪽으로만 계속 눕혀놓으면은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쪽, 마비된 쪽을 체위 변경시켜 줄 때는 거기 베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쳐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마비된 쪽으로는 해놓으면은 사실 안 돼요. 해놓으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눕히고 건강한 쪽으로 눕히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쪽에는 베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쳐줘야 되죠. 많이 받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힘이 없는데 이게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건강한 쪽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받쳐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한 2시간 후에 또 바로 눕히고 그죠. 근데 완전히 마비된 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안 됩니다. 못 돌립니다. 아까 맞아요, 그 말. 그렇게 하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다쳐요. 잘못하면 낙상하고 그죠. 하여튼 그 돌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죠. 본인은 더 힘들고 이렇게 했죠. 오늘 우리가 뇌졸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또 우울증, 선망 요거 했는데 그 앞에 했던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 계통별로 질환들이 대표적인 노인들이 많은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뇌졸중의 전구 증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그죠? 그 19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뇌경색 그 치료하는 거 있죠. 그죠? 혈전 용해제 사용 전 사용 후가 있는데 사용 전에는 어때요? 밑에 큰 혈관 쨈해 보이고 다 허여쳐 막혀가지고. 근데 밑에 혈전 용해제를 쓰고 나니까 어떻게요? 잔 혈관들도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혈관 막혔던 게 뚫리니까 이제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약들을 쓸 때는 혹시 어디 상처를 입거나 이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혈전 용해제를 쓰는데 뭐 상처를 생기거나 이때는 주사를 줄 때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지혈이 잘안 되기 때문에 지혈을 안 되도록 해주는 약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혈액이 안 굳도록 해주는 약을 쓰니까 혈전 용해제나 아니면은 항응고제라고 해파리니카는 항응고제 이런 것들도 쓰는데 항응고제는 뭐죠? 피가 안 굳도록 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출혈이 생겼다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건 뇌출혈 때는 쓰면 안 됩니다. 뇌경색일 때만 씁니다. 혈전 용해제 이런 것들은 혈관에 있는 덩어리를 녹여주는 약으로 쓰는데 요거 쓸 때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뇌경색 발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전에 병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4시간이 넘어버리면 이 약을 쓰기가 어렵던 뇌경색은 이 약이 정말 좋거든요. 좋은데 만약에 그 대상자의 질병이 예전에 뭐 혈우병 같은 거 있다 이렇게 하면 못 쓰죠. 혈우병은 그 계속 그 혈액이 잘 그거 지혈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혈액 응고가 잘안 되는 질환들을 앓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 약을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겼는데 여기다 또 쓰면은 그렇죠? 이게 완전히 진짜 출혈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쓰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뇌졸중은 하여튼 전구 증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미리 빨리 병원에 4시간 이전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19 연락하면 정말 정말 막 인도로도 막 달리고 그래요. 지금은 지금 또 인도에 다 막아나가 인도도 못 올라가죠. 예전에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어가지고 119에 연락해서 같이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숨이 차니까 안 눕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안고 갔어요. 앰뷸런스에 타고 안고 갔는데 좀 얼마나 쏜살같이 달리는지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죠. 뭐 인도로도 막 올라가서 막 막히면 걸로 달리 신호 걸리면은 막 그렇게 달리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고 갔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받쳐가지고. 수술하셨어요? 그럼 뇌출혈이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좋아지셔서 천만다행이다. 후유증은 지금 전혀 없으시고. 또 빨리 발견이 되셨던 것 같다. 응급처치를 이제 잘 하고 보냈겠죠. 그죠? 하여튼 그게 참 운도 많이 좋아야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또 오래 있어 보니까 그또 의사나 이런 인연도 참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운도 잘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하필 또 아픈 날이 뭐 학회 있고 뭐다 없는 날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막 보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 막 지금 좀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나 아파도 이게 잘 상태가 정말 심해도 그죠? 그렇게 또잘또 운때가 맞아가지고 또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노력에 의해서 잘 되지만 노력과 또 행운이 항상 운이 함께 해주기를 우리가 빌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시간에는 건강정신 질병예방자 요거 이제 하면은 거의 다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 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또 다른 과목들을 지금 좀또 하게 될 겁니다. 예. 혹시 오늘 하신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이고 장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의심을 하거나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드럽게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